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번째.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영화 감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이들의 일상을 대리 체험케 해주고 그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영화나 TV, 신문까지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될 금기 목록에 넣어놓고 그런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수시로 강조를 하셨지만 그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클래식 음악 애호가였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끔 좋은 영화를 찾아서 보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활력소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제가 가끔 시간을 내서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서 영화를 고를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엉뚱한 것을 골라서 괜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고를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영화 안에는 감독의 인생관이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하는 게 촬영 감독이 누구인가입니다.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를 어떤 영상으로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전달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화면에는 촬영 감독의 세계관이 담깁니다. 한국의 촬영 감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정일성 감독님이에요. 거장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그야말로 작품으로 만들어낸 분이 정일성 감독이죠. 천년학이나 취화선 같은 그런 영화의 영상은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명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카메라를 잡은 영화는 대체로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외국 촬영 감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가 잭앤 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시죠? 그분은 배우라기보다는 이제는 감독, 거장이 되었어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작품을 거의 도맡아서 촬영을 하는 잭앤 우드를 참 좋아하는데 70년대부터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명콤비가 되어서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멋진 영상으로 담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촬영한 것은 거의 다 봤는데 근데 그분이 잠깐 외도를 해서 당시 30대 초반에 젊은 감독이었던 천재 감독이라고 당시엔 찬사를 받았던 데미안 해리스와 작품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Deceived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20년 전인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코아트로에서 개봉을 했던 영화예요. 그잭앤 그린의 시원하고 치밀한 영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재미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물론 흥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영화만 빼고 본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 영화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20년 동안 딱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똑같은 감동을 갖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스릴러물에 어울리지 않는 골디 혼이었어요. 극 중에서 골디 혼은 뉴욕 미술계에서 활동을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녀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상하고 친절한 따뜻한 남편 잭을 만나서 예쁜 딸까지 키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줬어요. 외적으로 볼때 그녀는 그야말로 행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신분은 이미 16년 전에 죽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어떤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잠입을 한 골동품 절도단의 살인마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골디혼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 남편,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잭의 정체를 캐내려 하자 그 죽었다는 남편 잭이 골디혼을 죽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달려듭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기 때문이에요. 7년 동안 잘 감추고 있었는데 탄로가 났기 때문에. 데미안 해리스 감독은 그 영화를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으려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일 것 같으세요? 새해부터 부부싸움을 시켜야 돼요. 진짜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고개를 막 흔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미쳐있는 이 세상의 힘과 가치의 정체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치와 그 가치로 치장을 해서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육적 자아,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랑해도 되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 살잖아요, 지금.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리고 나를 치장할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만일 나의 가치를 올려주고 나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것으로만 알았던 그것들이 실제로는 나를 죽이려고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숨어든 마귀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악당 잭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이 세상 가치를 꽉꽉 눌러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게 돈이니까 그 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는,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전도서 5장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돈을 써야 할 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 일을 하는 사람은 잠이라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기막히게 억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더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인생이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세상 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돈이 우리를 오히려 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괴물이라 그래요. 전혀 동의가 안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이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돈이라는 게 세상의 힘이라는 게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올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호텔에 후진차 타고 가면은 주차도 못하게 해요. 저 뒤에 구석에 가서 하라고. 돈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치와 소유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그 나, 그 육적 자아는 과연 우리가 사랑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나잖아요. 결국 그 돈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33절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육적 자아, 나예요. 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육적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나의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투입된 악당 잭과 같은 것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세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놈들은 반드시 죽는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요놈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육적 자아, 즉 자기 자신과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서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올려놓아 줄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Deceived라는 영화에서의 그 골디 훈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었던, 그러나 사실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 잠입을 했던 그 멋진 남편에 대해 그토록 오랫동안 7년 동안이나 달콤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잠입해 들어오는 살인마 잭 같은 재물과 자아를 몰아내고 죽이라고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이, 여기서 녹은 금과 은 안에 감춰져 있는 독이란 뜻이에요.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근데 우리의 마음은 온통 돈에 가 있어요. 이 세상의 힘과 가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살찌우라 아니에요. 화려하게 치장하라 아닙니다. 죽여라입니다. 죽여라. 그걸 위해 살라고 하지 않아요. 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힘과 그 힘을 재물 삼아 섬기려 하는 육적 자아는 몰아내고 죽여야 할 것이지 모으고 살찌워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에 수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적 자아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자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내가 단언하는데 이게 내 자랑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건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육의 세상 속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점점 작아지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자랑합니까? 부끄러워해야지. 그럼에도 사도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현장, 날마다 죽는 현장을 자랑거리로 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뭐 자랑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내가 한 게 광주리 타고 도망간 거다. 얘기하잖아.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꼭 해갖고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난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보세요. 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절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왔다 해요. 그죠? 돈 많은 사람 오면 월척입니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 오면 피렘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서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 딸된 사람은 어깨 피고 다니고 자식이 그냥 속이나 썩이고 빌빌대고 있으면은 그냥 교회 와서도 기가 죽어갖고 말이죠. 요리조리 숨어 다니고 그래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어떤 게 자식이 잘 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잘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들로 자랑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육적 자아의 신분 상승이나 명예 획득, 세상 가치나 소유의 증대, 그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사도는 단 한 번도 그런 걸로 자랑한 적 없어요. 약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소유가 늘어나고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성공이라 추켜세우고 있는데 사도는 그 앞에서 자기의 약함, 실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 맞아 죽어가는 것, 약함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솔직하지 못해요. 전도라는 걸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날의 전도라는 걸 이렇게 겉에서 보면 마치 호객 행위를 하는 삐끼들 같아요. 아, 물 좋아요. 들어오세요.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요. 부자 되고요. 만사 형통이랍니다. 물 좋아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여 앉히겠다는 거죠. 그 머릿수 하나하나가 돈이니까. 술집 삐끼보다 못한 놈들이에요. 사기쳐서 사람들 모아봐야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건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명확히 나오죠. 뭐 사랑하라 그래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속으로 아이 다 아는 걸뭘또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도 목숨 걸어서. 다 아는 거죠? 근데 알면 뭐예요? 안 되는 걸. 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여러분 정말 목숨 걸어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복,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할 것은 돈이나 재물, 신이 되고 싶어 하는 나, 이런 육적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과 그 이웃만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존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막 헷갈리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이외에 다른 건 전부 다 살인마, 악당, 잭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는 잭. 우리는 나가 아닌 이웃이나 이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봐요. 한 명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합니까? 내 자식조차도 내 몸처럼 못 사랑해요. 내가 귀찮으면 자식 새끼가 울면 아주 죽이고 싶어. 갖다 버리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예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래요? 내가 사랑할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할게요. 이웃만 알려주세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이 대답한 거라 그랬죠. 근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다시 물으시잖아요. 그 말은 너는 네가 누구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이방인, 하늘의 나그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랑받아야 할 이웃이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시는 거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를 이야기해 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지킨 거예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예수가 지킨 거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목숨 걸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강도 만난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걸어 이웃 사랑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영생 얻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써서 성취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가 된 묵시 속의 현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의 현실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자아와 이 세상의 힘만을 향해서 부어지던 내 사랑이 조금씩 하나님과 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바로 그 예수, 그 예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신앙생활의 그 지향성.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묵시 속에서.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나와 세상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땅에서 나왔거든요. 흙에서 나온 흙이라. 그래서 내가 흙, 땅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단다. 근데 너희는 지금 땅만 좋아하고 있잖아, 흙만 좋아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눈을 들어서 나와 내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 네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은 예수님이 지켜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료시켜 놓았어요. 그 현실을 믿음 속에서 또 실전적 경험으로 배워가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이웃,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이웃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로마서 5장의 진술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와 그러잖아요. 화목하고 와.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시킨 일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고 아울러서 또 내 이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해 그분을 또 힘과 도구와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가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나오죠. 사랑하라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 그 계명이 뭐라 그래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라 그래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예수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목숨 걸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흙들이 어떻게 이웃을 목숨 걸어 사랑합니까? 지 만족과 지 인기와 지 이름을 위해서 쇼는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이란 그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먼저 선심을 쓰는 악당 죄계 행사가 아니라 자신이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는 우리를 잘한다 잘한다 멋있다 멋있다 축혀 세워줘요. 우리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낱낱이 폭로시켜버리고 너희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를 오히려 가르치세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침묵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게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아서 우리를 살려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건 절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흙에서 나온 자기의 육신을 포함한 땅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흙에 속한 것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꾸 끌려. 땅의 것이 자꾸 끌리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나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예수 믿고 여전히 이런 건가? 아니야. 전부 쇼하고 있는 거예요. 다 땅의 거 좋아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을 해서 산자가 될 때 땅에서 눈을 들어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조차도 성도 안에 들어가신 성령의 열심일 뿐 그래서 가끔 우발적으로 격발이 될 뿐 지속적이지가 않죠. 그죠? 성도의 육적 자아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 땅의 것들만 사랑해요. 죽는 날까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애초에 창조가 되기를 able to sin의 상태로 지어졌다 그랬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사실 그러한 구별도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도성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갖고 설명해드렸는데 근데 그들이 타락을 하면은 not able not to sin이 되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타락한 인간은 뭐든지 말하는 거나 행위하는 거나 다 죄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만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육적 자아가 변해서 성숙되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렇게 가끔 하늘의 삶을 우리 안에서 격발시켜 내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닌 것이 나올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육적 자아를 완전히 벗는 그날 새 몸을 입고 not able to sin, 죄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able not to sin의 상태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태로 오해를 해서 그걸 많이 해놓고 그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상 주세요.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의지의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그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만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원래 흙이었단 말입니다. 땅과 하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극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역이고 땅은 피조물의 영역이에요. 흙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이건 절대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흙들이 하늘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창세기 둘째 날에 언약이 담겨 있었다 그랬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궁창, 휘장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런데 휘장, 그 궁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세계의 사람들이 지성소로 드나들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의 논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그들이 나온 그 흙에다가 땅에다가 한동안 처박아 두시는 거예요. 흙에서 나온 자들이 얼마나 땅과 그 땅에 속한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를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 흙에 속한 것을 좋아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임을 확실하게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흙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좋아야 맞아요. 아닌 척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야 맞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걸 좋아하다가는 결국 죽게 되는구나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그 과정이 고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흙에 속한 것을 좋아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임을 확실하게 경험케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들에게 가입하여 땅만 좋아하는 그 죽은 흙들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를 뼛속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와 인생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아닌데, 나는 하늘의 것만 좋아하는데. 아니요. 가능성이 없어져서 포기한 거예요. 때려 죽여도 난 이제 부자가 못 되겠구나. 그럼 포기한 거죠. 뭘 좋아해요? 조금만 가능성만 열려봐요. 더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도를 규정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사랑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입고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부르심에 반응하기 전에 그 부르심이 이미 완료된 걸 부르심을 입고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심을 입고가 바로 그런 완료의 언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아먹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알수록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료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완료된 걸, 완제품을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땅의 것을 좋아하는지를 철저하게 폭로당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은 원래 그렇게 땅에 속한 자로 땅과 함께 영원한 저주의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확실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실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흙인 인간이 땅과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즐기다가 땅과 함께 멸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땅과 함께 죽는 그 길을 아주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안수까지 해줘요. 송구영신 예배 때. 빨리 죽으라고. 흙인 인간이 땅과 이별하고 하늘의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과정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를 죽일 이 땅의 것들과 땅, 그 흙에서 나온 나의 육적 자아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그 악마성을 철저히 처절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러한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랑이 결국 나를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아프게 배우셔야 돼요.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그 나라는 존재의 세상 사랑에 대한 그 집요한 집념에 치를 떠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용서를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필연성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날 존재구나. 이거 배우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사사기에서의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13만 5천명 앞에 300명으로 세우는 거예요. 무기도 하나도 안 주고 항아리하고 나팔만 주고. 이게 뭐냐고, 만화 영화도 아니고 이거는 때려 죽여도 못 이기는 전쟁이라는 걸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총칼 들고 철병거 갖고 13만 5천명이 쫙 포진해 있는데 300명이 나팔하고 항아리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영원히 그 땅의 존재, 마귀로밖에 살 수 없는 가련한 존재라는 게 진정으로 자각이 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음 속에서 확인이 될 때, 우리는 나와 이 땅의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던 사랑을 조금씩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격발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자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성도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저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라고 이렇게 동질성을 갖는, 그리고 그 동질성에 대해 호감을 갖는 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용서가 안 나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있냐고요. 그게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가는 곳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새겨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신랑과 술람미라는 신부의 사랑 이야기예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시가서 다섯 개를 설명해드리면서 이건 예수의 이야기다라고 설명해드린 적이 있죠. 조금 어려웠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근데 술람미라는 여자는 마귀 같은 오빠들 때문에 포도원에서 실컷 일만 해야 했던 얼굴이 검은 노예 여인이었어요. 그 술람미라는 여자와 대주가 되어 등장하는 여자들이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인이에요. 제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자들.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 넘는 아내와 후궁들이 있었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도 힘든데 1,000명씩 데리고 살려면. 그들은 저마다 재색을 겸비한 훌륭한 외모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제치고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만 하던 검은 피부의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겉만 번드르르한 예루살렘 여인들은 검고 못생긴 술람미 앞에서 철저하게 부정당해요. 솔로몬이, 왕이 술람미만 찾아요.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인들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중심이니까. 반면에 검고 못생긴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가운데 오직 신랑의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그녀에게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좋대요. 콩깍지가 껴갖고. 신랑이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신부가 된 은혜를 입은 교회,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세리, 창녀, 병자, 고아, 과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신랑이 그냥 선택해버린 것이죠. 인본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외모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래서 생쇼를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의 자기 외모 가꾸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과 노력을 서로서로 인정해주면서 당신이야말로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부라고 추켜세워요. 서로서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전부 부정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행위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검고 못생긴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하는 아내로 간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안 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술람미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신랑인 솔로몬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신부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부, 예수의 신부인 야곱이 어떻게 사랑을 받게 됐어요? 태에서 나기도 전에 그냥 신랑이 택한 거예요.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게 신랑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의 사랑.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 태어나기도 전에 신랑이 신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태어나기 전에 찍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애가 얼굴도 못생기고 됨됨이도 완전히 그냥 꽝이야. 그럼 물르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신부로 만들어내고야 말아요. 그게 새몸 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게 새몸 주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그렇게 만드시나?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를 그냥 끝까지 목숨 걸고 사랑해버리시는 그런 신랑이에요. 그리고는 신랑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적용시켜서 신부의 나라 생활 원리로 못 살게 들들 볶아버려요. 술람미를 포도원으로 다시는 안 보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천지만물의 창조주께서 죽은 흙을 신부로 택하셨어요. 이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죽은 흙을, 먼지, 더스트를 신부로 택해버렸어요. 근데 그 흙은 자꾸 땅의 세상에 동화되려 해요. 왜? 땅에서 왔으니까. 땅에 대한 연정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거기서 왔으니까 어떻게 그걸 버려요? 근데 그렇게 흙의 삶을 추구하며 흙의 삶을 누리다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신랑은 당신의 신부의 삶을 차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고. 왜 그러냐고. 왜 이 땅의 것, 이 좋은 걸 뺏어가냐고. 그 신랑에게 아깝거리며 대들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이 땅의 것이 땅과 떨어져서 하늘로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흙에서 온 그 몸뚱아리는 원래 죽는 거야. 이거 먼저 좀 경험하라고 병도 주고 하시는 거예요. 갖고 가세요. 우리의 신랑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 맘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띠띠고 끌고 갈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술람미였을 때, 포도원에서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땅의 것 먹겠다고. 근데 신랑이 와서, 왕이 와서 그냥 나와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포도원에 검고 못생긴 노예였을 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않고 신랑이 와서 날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냥 내가 좋대요. 내가 사랑스럽대요. 그러니 뜨악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처음 자리가 들켜지고 우리를 향한 엄청난 신랑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면목 없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그 신랑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놈들에게, 세상 것들에게 기웃거려 봐도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뿐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최고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들에게 눈이 가죠. 간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사랑하면 죽는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란 말입니다. 근데 죽도록 이 세상 것을 사랑해봐야 단물 다 빼먹고 버려짐만 당하는 거예요. 이 중에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줬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계시죠? 돈에 의해 버림받아, 자식 새끼한테 버림받아. 그래갖고 결국 서문화 교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고멜을 보세요. 신랑 호세아가 그토록 열심히 사랑을 해주는데도 열심히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핍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단물 다 빠지고 나니까 노예시장에 팔아버려요. 땅의 신랑들이요. 그때 신랑 호세아가, 호세아는 히브리어고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예수. 신랑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후멜 반으로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또 찾아가요.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은 은 30냥이라고 그랬어요. 자, 창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전으로 드려주셨는데 그분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창녀 고멜인 거예요.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창녀 고멜.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찍어버린 신랑이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의 목숨을 은 30에 팔아서 나를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 그렇게 우리는 신랑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죽어야 할 창녀의 자리에서 왕의 신부의 자리로 옮겨 앉은 대박맞은 인생들인 거예요. 죽도록 포도원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왕이 찾아오더니 자기 왕비가 돼달라고 초청해버린 거예요, 나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나보다 더 이쁘고 하얗고 잘난 여자들이 1,000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커먼 나만. 창녀 고멜인 나만. 그게 예수의 신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기 이전에 창녀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 거 아닙니까? 전부 자기들이 자기 방어 기제를 내놓고 나는 괜찮은 예루살렘 처녀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위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라고 털떡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랑이 아니야. 너 원래 포도원에서 일하던 노예 처녀야. 껌둥이 처녀. 이걸 드러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날 사랑했어요? 이 이야기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 창녀 고멜이잖아요. 나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근데 왜 나 사랑하셨어요? 요게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걸 토해내놓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그 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면목 없이 신랑만 붙들게 하는 것, 그걸 신앙 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신랑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전히 나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신랑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술람미라는 걸 누구도 지적해주지 않은 거예요. 너는 그냥 얼굴 하얀 예루살렘 여자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지들이 진짜 잘났는 줄 알고 헌금도 많이 해, 종교 행위도 많이 해, 선교도 열심히 다녀. 내가 예루살렘 여자지 왜 술람미야?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랑을 사랑하기는커녕 여전히 이 땅과 연합되어 있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그 사랑을 좀 알아라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권고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 신랑의 사랑을 좀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좀 알아.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는 거라는 그런 교만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디를 쳐야 정확히 이놈이 넘어질 거를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온갖 감언이설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위대함을 칭찬해주죠. 어리석은 이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귀에게 자신의 단물을 다 뺏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그 마귀에 의해서 심판의 노예시장에 팔리게 될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하세요. 제발 이것만은 감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 전부 까발리세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이란다 하고 사랑 고백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사랑받을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이 찾아지지 않으면 그 근거들을 마련하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매 순간을 헉헉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지치게 되면 그 신랑이 미워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걸 화목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짐을 지고서는 그 신랑을 오히려 미워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헉헉대면서 살아요? 두려우니까요. 혹시 내 꼬라지가 이런 것이 신랑에게 발각이 되면은 신랑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요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폄훼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니까요. 예수님도 인간들처럼 내가 조금만 실망시키면은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존재라고 폄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렇게 신부가 신랑의 사랑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될 때 신부는 반드시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 두려움을 죄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의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가 지금 사랑하심을 입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 온전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냐? 간혹 제가 듣는 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때에 맞아,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아? 난 아닐지도 몰라.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야, 근데 어떡하니? 내 신랑이 그래도 좋대는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아직도 술도 못 끊은 놈이 무슨 교인이냐? 야, 나 술 못 끊어서 교회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좋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라니까요. 술람미를 부르러 온 거지 얼굴 허여멀건 이스라엘 여자들 부르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을 할 때에 신랑이 딱 나타나더니 야, 니들이 데리고 살 거 아니면은 욕하지 마. 내가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꼭 껴안아주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내 신랑이 좋대는데 어차피 니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신랑만 살 거야. 이게 우리의 뻔뻔스러움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막 살 수도 없지만 성령 때문에. 구봉수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놈이 자꾸 그냥 마리아가 처녀가 나가서 잉태하고 온 거 이거 난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 장로님이 야, 신랑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 신랑이 괜찮다는데 왜 지가 자기를 보고서 난 자격 없어요 이러고 앉아있냐고요. 좋다는데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반드시 그 받은 사랑을 토해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요. 어떻게 하면 신랑에게 잘 보일까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신랑이 무서운 거예요.
아가서 3장 1절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가서 2장 바로 요 앞에 보면 성경은 장절이 없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 그러니까 인간의 외모와 행위와 소유 등의 그 세상적 힘과 가치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인본주의와 유대주의가 술람미를 격동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같은 시커먼 노예가 어떻게 위대하고 위대한 솔로몬 왕의 신부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막 격동시켜요. 성경이 그걸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여우 쫓아내라 그래요. 그런 말 듣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깐 술람미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야 네가 신자면 똥파리도 새다 뭐 이렇게 자꾸 나의 그 흠을 끄집어내갖고 자꾸 격동시키는데 내가 봐도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맞지? 내가 봐도 그래요. 그때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아무리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도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도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꿈을 꿨어요. 이게 3장 1절입니다. 꿈을 꿨는데 진짜 신랑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뭐라고. 우리 신랑이 갔구나. 근데 자기는 그 신랑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포도원으로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 있나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나 화장실 갔다 왔어. 왜? 이러는 거예요. 아, 난 또 떠난 줄 알았지. 내가 극화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신랑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내 어미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려간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내 존재의 근원, 존재의 뿌리, 그리로 신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잉태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왕의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되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된 그 방. 그런데 그리로 가보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포도원에서 그냥 노예처럼 얼굴 시커매가지고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신랑이 와서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너 내 신부해. 그리고 그냥 나를 조건 없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택해버린 거예요. 사랑해줘버린 거예요. 아,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받은 자지. 근데 내가 왜 지금의 내 꼴을 보면서 내가 자격이 있네 없네 왜 스스로 내가 이러고 있었지? 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봐라.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신랑이 내 방에 와있다. 야, 그러지? 니들 방에는 안 가잖아. 내 방에 와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신랑이 원하기 전까지 흔들어서 깨우지 마라. 할 거 있거든. 19금. 할 거 있으니까 깨우지 마라. 이게 아가서예요. 그런 당당함이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성도에게서 나와야 할 뻔뻔스러움이 바로 그런 베드로의 뻔뻔스러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 수많은 나를 조롱하고 참소하는 마귀들 앞에서 나만 꼭 껴안아주는 그 신랑의 사랑. 그 신랑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니까요. 신랑한테 사랑들을 받아보질 못해갖고 그냥 그 신랑이 여러분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한 신랑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인지가 되고 자각이 될 때 우리는 그 신랑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성화는 그런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노력해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확인이 될 때 그 받은 것이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진짜 성화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거룩하며 의로우시며 네 지혜다 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올려드리면 돼요. 그게 진짜 거룩함이며 진짜 그게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쏟아진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 도덕책이고 윤리책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주신 것만 내놓으라 그러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요구하셨어요? 이삭 내놔라 그랬잖아요.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 거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후손.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 어차피 하나님 거였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옳죠 라고 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선물 받았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했고 내가 믿음 주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받았다면 내가 내놓는 거예요. 근데 받지도 못했는데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술람미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죠? 솔로몬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낳지만 우리아가 죽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솔로몬의 아비를 우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바세바를 칭하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인간 자체가 다윗과 바세바의 죄 속에서 태어난, 죄 속에서 잉태된 자란 말입니다. 나기 전부터 죗덩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택하여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자마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디디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너는 죗덩어리지만 내가 사랑하기로 했어 하고 끌어당겨버린 거죠. 그냥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렸어요. 그게 신부에게 쏟아진 신랑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 사랑을 받자 술람미에게 똑같이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안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당처럼 그렇게 삽니까? 지만을 위해서. 외국 근로자들 동남아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그렇게 주인들한테 그냥 착취당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 보면 지나가면서 장갑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고 죽이라도 한 그릇 사다 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흙인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비교하여 지 이익과 지 인기와 지 명성과 지 만족을 얻기 위해 만들어내는 그 사랑 스타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 모르면 꼼짝 말고 그냥 앉아있으란 뜻이에요. 복음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목숨 걸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손을 끌고 여러분이 잉태된 방, 어미의 방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 그 포도원이 어떤 곳이었는지, 나는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는지 그 잉태된 방으로 예수의 손을 끌고 들어가 본 적이 있냐고요. 그걸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엉뚱한 것들에 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랑에 속지 마세요. 남편, 자식, 아내, 부모, 물질, 명예, 신분 등등 그 모든 육적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 육적 사랑에 짓눌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 삶을 풍요하고 행복하게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로 들어드린 것 중에 천국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자식, 부모, 물질, 소유, 명예, 뭐가 있어요 천국에? 천국에 없는 걸 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줬겠냐고요. 그것으로는 니들이 진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오라고 준 거지 그 관계와 소유 속에서 니들이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예수님이 검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아니 관계까지도? 예.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보세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나 결국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불과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 목숨을 향한 애착과 열심까지도 끊어내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검이 우리의 목숨을 향한 이 육적 자아에 대한 연정까지도 끊어낸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장가 가서 대학교 가서 연락 안 한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된 거예요. 애초부터 없는 거 더 잘 된 거예요. 끊어낼 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란 말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다 그러죠. 그럼 뭐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가족은 자기에게 허락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당연히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가족관계, 그 친족관계라는 것을 나라는 존재의 존재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내 만족과 내 평판을 위해서 꼭 붙들고 있는 건 진짜 사랑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끊어내라는 뜻이에요. 그건 내 자신이 악당 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내 거 챙기는 거죠. 내 만족, 내 기쁨, 내 인기, 내 평판. 내 자식이 잘 되면 괜히 내가 잘 된 것 같잖아요. 그거 끊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잘 됐다고 자랑들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나는 악당 잭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잘 안 됐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뭐가 잘 된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잘 된 거지. 천국 가야 잘 되는 거지. 뭐가 잘 된 거냐고요 도대체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좋은 대학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이렇게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들이 되었으면서도 거기에다가 또 뭘 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자꾸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육적 사랑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그러한 육적 사랑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잘 헤어진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아, 이 마귀 새끼들은 지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가짜 사랑을 하는 자구나. 배우세요. 그럼 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귀고 속임수일 뿐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살찌우기 위한 더러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은, 가족 사랑은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의 영원한 생명을 돕는 사랑이어야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랑은 전부 사기입니다. 악당 제기예요. 그의 진짜 사랑은 내가 받은 신랑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솔로몬의 사랑을 술람미 같은 그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랑의 사랑을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체험하고 또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폭로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존재의 자각에 근거해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죽은 흙에게, 거름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믿음 속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금강석 철필로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야 될 노예였어요. 검은 피부의 노예. 근데 신랑이 찾아와서 그냥 사랑해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누가 무엇으로 뺐습니까? 이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인 것입니다. 그런 안전한 지점에 들어와 있는 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엉뚱한 가짜 신랑들에게 한눈 팔다가 단물 다 뺏긴 다음에 노예시장에 팔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